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로 둘러 진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전후로 이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개념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철학자가 말한 이제 공포와 연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이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렇게 공포심이 유발이 되지만 누군가의 불행이 나에게 일어나지 날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발생되는 것은 공포와 다른 연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도망 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 공포심이기보다는 연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다윗처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도망 다니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현재 다윗은 광기 어린 사울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 다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본문을 좀 제3자의 관점보다는 좀 다윗의 관점에서 읽었을 때 더 실감나게 와닿을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에게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이 질투심이라는 사적 감정 때문에 공적 수단을 활용해서 매우 위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보면 이제 어떤 시도들이 있었냐면 다윗을 향해서 여러 차례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창을 직접적으로 던지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런 공포심을 계속해서 가진 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 다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일가 그 마을 사람들 85명을 이 사울이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우 살벌한 일이죠. 아니,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도와준 사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지금 그 사울이 그 광기 어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26장이 등장을 하는데 26장은 반드시 따로 떼서 보아야 되는 책이 아니라 26장은 24장, 25장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과 25장과 26장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장을 보면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행과 함께 있는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 동굴에서 홀로 용변을 보는 사울과 마주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온 거죠?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지금은 혼자 있고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게 2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25장을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 26장에 가면 이제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5절 이후에 보면 또 어떤 비슷한 내용이 나오냐면 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24장에서 했던 것처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24장에도 있고 26장에 있죠. 이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양 사이에 있고 그 사이에 25장이 있는데 2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던 인물인데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5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2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당하게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10절과 11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정당하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 예전에 도와줬잖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어디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자가 나한테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나발이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자, 그러자 한번 다윗의 반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그 모욕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부하 400명에게 당장 칼을 차. 지금 빨리 가서 나발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다윗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도 보면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선을 악으로 갚았던 그 나발을 향해서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장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겉옷자락을 뱉고 겨우 그거 하나 했습니다. 근데 겉옷자락을 뱉은 것으로도 죄책감을 느꼈던 그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나발 앞에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 역시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그런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발동되지 않았을까요? 전혀 발동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다윗에게 나발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나발이 어떻게 죽는데요? 어떻게 죽냐면 원래 다윗은 자기 손으로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 결국 자, 37절과 38절에 보면 자, 25장 37절 38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누구의 손에 죽죠? 다윗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나발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복수를 모르는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저처럼 작은 것에 흥분하고 화를 내는 나를 향해 적대심을 품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나발은 작은 사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작은 사울인 이 나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고 다윗은 답답해하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배웠습니다. 책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발 사건을 통해서 아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다윗이 또 마주한 상황이 오늘 본문인 26장입니다. 자, 26장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오는데 자, 그런데 자, 쭉 앞으로 가서 24장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겉옷자락만 베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다윗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24장 후반부에 보면 뭐 읽진 않겠지만 자기를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향해서 어떤 뉘앙스냐면 고맙다. 아, 네가 나에게 복수하지 않았구나. 앞으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굉장히 갑자기 모두를 바꿔서 사울이 다윗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사울이 진짜 바뀐 걸까요? 앞으로는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보면 사람이 쉽게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지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자, 26장에서 사울은 다시 그 복수 모드를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보면 10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이 10사람은 유다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계열의 사람인데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의 동선을 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23장에서 한번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울에게 다윗의 동선을 알려줘서 다윗이 위험에 처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동선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모든 정황들을 미리 눈치채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장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이제 10사람의 밀고로 사울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사울 옆에는 몇 명의 군대가 있었냐면 3,000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25장에서 봤죠?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400명 플러스 200명, 600명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은 600명, 사울 옆에는 3,000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유리하죠? 전세상 당연히 사울이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3절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파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먼저 발견했나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을 먼저 발견했나요? 전세상 당연히 사울이 유리한데 다윗이 먼저 사울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상으로는 불리하지만 지금 사울은 정확하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다윗은 지금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멀리 산 꼭대기에서 이 사울의 진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지켜보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자, 5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이 가운데 누워 있고요. 그 주변에 3,000명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맘 편히 누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모든 모습들을 지금 다윗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7절을 읽진 않겠지만, 지금 사울이 어떻게 자고 있냐면, 창을 머리 곁 땅에 꽂혀놨고, 핵심 군사령관들이 그 옆에 아마 이제 보초를 서고, 불침번을 서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보고 있던 다윗이 한번 6절을 볼까요?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이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방어가 허술해서 좀 내려가게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두 부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내려가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8절에 누가 먼저 답을 하냐면 자,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나서서 내가 지금 내려가서 그 사울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비새를 말립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막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이 뭐라고 하죠? 네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결국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윗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배웠죠? 나발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죽이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자, 보면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죽이지 마. 죽일 필요 없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창과 물병만은 가지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지고 그것만큼은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울에게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죠. 근데 아비새에게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결국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초반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니 분명히 아비새에게 가라고 했는데 결국 가지고 온 사람은 다윗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비새에게 내려가라고 하면 아비새가 복수할까 봐.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이 치실 건데 나의 손으로 죽는 어찌 보면 아비새가 죽이는 것도 다윗의 손에 죽는 거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비새를 막고 다윗이 본인이 직접 그 위험한 곳을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특수부대원이라 할지라도 3천 명이 있는 한가운데 그 군대의 수장이 있는 곳 가장 가까이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12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과 그 군사들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무모하게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갔을까요?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가져와도 되는데 왜 굳이 내려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을까?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1차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24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죠. 안 베도 되잖아요. 근데 왜 배웠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아니 물론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 수도 있지만 옷자락을 안 베도 되고 굳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 텐데 왜 무모하게 꼭 그렇게 메시지를 준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질문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자, 신명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진 않고 19장 21절만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신명기 19장 21절만 보겠습니다. 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보통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내용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통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복수법, 같을 동, 딱 그만큼만 같을 동, 해할 해, 동해보복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인데 우리는 보통 이 법을 복수하는 법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은 복수에 있지 않고 복수의 확산에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두대를 맞아 학창시절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두대를 맞으면 딱 더 때리지 말고 두대만 동해죠. 두 대만 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대를 때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피해자가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두 대만 때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이런 일 많았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화가 나서 한 대를 때리나요? 두 대를 때리죠. 그러면 또 상대방이 세 대를 때리고 또 네 대를 때리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싸움으로 번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때리지 못하도록 하면 두 대 맞고 가만히 있도록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9절입니다. 자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게 갚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악을 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어떤 법이냐면 정의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만 제한된 만큼 피해자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공적으로 처벌을 내린다는 것 바로 그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해보면 다윗이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그는 여러 위협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관은 누굴까요? 재판관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해하는 사울에게 갚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칫 이 나발을 향해서 폭주했던 다윗이 당한 것 이상으로 얼마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400명에게 칼을 차서 나발 일가를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네가 재판관이 아니다. 내가 재판관이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벌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사적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되 다만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 옆에 있었던 물병과 창은 가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창은 어떤 무기였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창을 던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가져감으로써 그 살상무기였던 창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죄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기력하게 그냥 막고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지 않고 뭔가는 하라고 하는데 그 뭔가가 무엇이냐면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과 동해보복법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인데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동해보복법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의 동해보복법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38절과 39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구약에서는 분명히 동해보복법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 아예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맞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보면 다윗에게 물병과 창을 가지고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대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동해보복법을 완성한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통은 오른손으로 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치면 상대방이 어디가 맞죠? 왼쪽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오른편을 치려면 첫 번째 오른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약간 모욕적인 거죠. 물론 이렇게 치는 것도 모욕적이지만 이렇게 치는 것은 더 모욕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왼손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왼손은 기본적으로 장애가 있는 핸디캡이 있는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래 왼손잡이는 원래 태생부터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왼손을 쓴다는 것은 좀 뭔가 부족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어떤 세계관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왼손으로 맞았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수치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하냐면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보다는 되갚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재판장에게 맡기고 너가 갚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동해보법법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왼편을 돌려대는 것으로 대표되는 사랑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누가 해야 되는가? 재판관 해야 되니까 재판관에게 맡기고 너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구약의 동해보호법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해보호법을 보통 복수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동해보호법에 예수와 사랑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이 동해보호법에 사랑과 예수가 빠져버리면 이 말씀은 오히려 복수를 조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복수를 막으려고 이 말씀을 준 건데 예수와 사랑이 빠지면 오히려 복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동해보복법이 가진 최소한의 어떤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시지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오른편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대는 사랑의 법,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법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실제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값을 치르셨죠? 복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즉 동해보복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사울에게 갚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갚으셨죠? 자기에게 갚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동해보복법이 명시된 이 신명기 말씀해 보면 위증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동해보복법이 등장을 하거든요. 위증은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처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엄하게 명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위증으로 이웃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셔서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만약에 피해자 입장일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가해자가 훨씬 크게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이 아니라 개인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해 악순환이 발생이 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서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처벌하되 제한된 규정만큼 딱 그만큼 그리고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구약 율법 말씀처럼 이렇게 보복을 막고 처벌을 통해 사회 유지를 이렇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질서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사랑 없이 질서 유지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속담 중에서 그런 속담이 있죠.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칼을 주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의를 외칠 때 정의에만 목을 매면 너무나 살벌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적인 미학적인 여유가 들어올 틈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규결되지 않는 어떤 법은 다만 너무 무서운 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물론 질서 유지 측면을 무시하고 너무 사랑만 강조하면 또 무질서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질서를 강조하되 사랑으로 규결되는 질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지만 사랑 없이 그냥 매서운 법만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자비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 사울을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벌하시냐면 다윗이 사적 감정을 발동시키는 방식으로는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만족시키되 최종 심판자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연습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배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을 요구하시고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저도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너무나도 힘든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뭘까요? 사실 제일 쉬운 것은 그냥 사적으로 바로 복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름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으신지 어느 수준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너무나도 뻔한 답 같지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당장에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에 갈 실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그 가르치심이 싫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